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영광의 중심인 성전도 무너지고 왕은 눈이 뽑혀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의 명령으로 또 성전에서 가져갔던 기물들, 빼앗겼던 것들이죠. 다시 일부 돌아오고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는데, 옛 성전을 보았던 세대는 그 옛 추억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 성전만큼 될 수가 없으니 초라한 그 모습에 기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예배도 신앙도 소홀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사를 다시 보내어 주시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민족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예배하며 교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역사서를 다시금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 재건에 신앙 재건에 그 교과서로 이 역대기서가 쓰여지고 낭독되고 교육되었다. 이게 역대기를 읽을 때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시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역사의 영광스러웠던 그 화려했던 그 시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때를 회복하려면 다시금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려면 또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재건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주신 뜻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을 잊지 않고 역대기 계속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7장의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죠. 성전을 왕국이 평화롭게 되니, 그렇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의 신앙적인 열망을 드러내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 밤에 말씀하시죠. 너는 안 된다. 그 주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의 말씀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주는 말씀 11절에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그 다음 때에는 허락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사실은 22장을 보시게 되면 2절에서 단락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원래 절 그리고 장 구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책을 잘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절이 붙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장절 구분은 나중에 잘 구분할 수 있게 위해서 누군가가 맡겨서 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 구분이 조금 단락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요 수정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장 1절 부분은 21장으로 가야 그 맥락이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그 실수를 통해서도 또 깨닫는 바도 있기는 있습니다. 큰 실수라고는 할수 없고 그냥 구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단을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곳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는 성경 속에서 거의 희귀, 굉장히 희귀한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적으로 그 받았음을 보여주시는 출애굽 시대 이후에 굉장히 드문 경우이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바로 이것이 1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나는 짓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 때에는 짓게 될 터인데 다 준비를 하고 싶은데 바로 이것이 성전을 지을 터다 이렇게 확정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이곳에 지으면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 2절, 4절에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했습니다. 거멀못, 건축하시는 분들은 요즘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적으로는 안 쓰죠. 요 성경에서만 보여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요즘 말로는 꺽쇠, 돌적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힌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요즘 말로 현대 말로 번역하고 있는 공동번역은 돌적귀라고 번역하고요. 새 번역에서는 꺽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써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고 준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왜 자신이 성전 지을 건축물 그런 재료들을 그렇게 준비하는지 5절의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 어린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서 그것을 지혜롭게 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고 이 성전은 굉장히 많은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대건축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인적 네트워킹 다 동원해서 솔로몬이 뭐 어린 왕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왕권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국제 외교 모든 네트워킹을 총망라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그렇게 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료 다 준비해 놓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를 위한 것이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이웃의 등대요, 민족의 구원선이요, 세상의 나침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건축 자재를 잘 준비해 가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이제 유언으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지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다윗이 짓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해석을 할 때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맥락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부분, 그 왕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왕국을 건설한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영예까지 주었을 경우에는 괴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전락할 수도 있다 하는 맥락, 사회적인 맥락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맥락입니다. 전쟁에서는 최고의 용사이고 전략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앞부분 열한 사무엘이라든가 보게 되면 반란군들도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늘 불안해하는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전쟁에서는 최고의 용사요 전략가인 다윗,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유능하게 잘 했었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했었고 전쟁엔 능한 용사가 그 시대에는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평화가 임하는 이 성전 건축에는 그 스피릿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되리라, 9절 10절 그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하는 시대였다면 솔로몬 시대는 그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시대이다. 하나님 주신 성전, 그 안에 샬롬을 누리면서 전쟁의 마인드로 계속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인 이 성전, 이 건축은 평화의 왕, 그래서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붙인 것이죠. 솔로몬, 샬롬이 어근이죠. 샬롬, 여기다가 원자, 평화의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의 이름조차도 성전 건축에 합당한 이름으로 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위임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어찌 본다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위대한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 그 성공할 수 있는지 비결을 한마디로 전해주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결국은 신명기의 가르침과 이 부분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잘 지키라. 그리고 너무 요동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자신들을 따랐던 사회의 리더들을 향하여서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잘해라. 그 말은 그냥 도우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은 있는 힘껏 다 쏟아부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지도층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께, 그래서 9절, 19절 말씀,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또 사회의 그 재정으로 본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 그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전까지 지으려고 하면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엄청났을 수 있죠. 그때는 전쟁으로 확대하는 시대고 이제 지금은 건축의 시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리더들, 사회 지도층 리더들에게 그렇게 잘 따르도록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왕국을 통치하고 성전을 잘 세울 것을 이렇게 잘 부탁하며 정비를 해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마음과 뜻을 바쳐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도 함께 바쳐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 마음과 뜻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준비였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을 한 주제로 찾아봅니다. 다윗은 최고의 전사였는데 그토록 위대한 전사임에도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이 불가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명예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솔로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이 교회를 지어져 나간다,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의 이 하드웨어 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져 간다. 영어로 하면 빌드업으로 옮기고 있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다윗 시대의 전투의 영성이 아니고 솔로몬의 평화와 평강의 영성이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세 번째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오늘 강단 마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